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엔게디 광야 동굴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누는 대화 내용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같은 사건인데 약간 구성을 각색해서 다른 이야기처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소부터가 다르죠. 처음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하길라 산 광야에 서 있는 일입니다. 또 엔게디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우연히 만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엔게디에서는 사울이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엔게디에서는 사울이 용변을 보았지만 지금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 사건과 오늘 하길라 광야에 있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현재 갈멜과 마온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도로 보자면 사해 서쪽에 엔게디 십광야 그리고 마온 갈멜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광야에 사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오해를 받아서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땅의 주민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밀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대로 일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있다 말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악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백성 가운데에서 뽑은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십광야로 내려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 군대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윗의 정탐꾼들이 이를 보게 되었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니까 밤이 되었을 때 사울을 한가운데 두고 군사령관과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을 한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일종의 보호막을 쳐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 어떤 세력들로부터 왕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와 내려갔을 때 그 누구도 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비새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엔게디에서 주저했던 다윗의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아비새는 내가 사울을 단번에 죽이겠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강경하게 이 사울 죽이는 의견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엔게디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벌써 이 말을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한 번 했고 지금 9절과 11절에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마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모시는 주인인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정황에 매이지 않고 이 일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빌어 사울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것이다.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저주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 앞에 말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사람이 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니고 있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진영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아무도 자기들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히 살금살금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 숨어서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바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동굴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몰래 숨어서 간다 하여도 다윗으로서는 대범한 일입니다. 다윗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앞서 있었던 나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마음속에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면 그 어떠한 안전한 보호 아래 있다 하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안에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주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이 알고 보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자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한 이유로 작동되는 내용들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기게 하는 전쟁의 수단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이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 자기의 힘을 배나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술 방법입니다. 군비를 많이 갖추어서 힘을 갖는다. 이것이 세상이 힘을 축적하고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왕을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이 주는 바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까? 의심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3천명이 사울을 둘러싸 지킨다 하여도 안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 같지 않은 300명 가지고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안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증명이 된 일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힘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누구도 이길 것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친 이 소리는 단순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소리 용감하게 질러서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는 바, 그의 심령 안에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평생 그의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때가 언제인지는 또 그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내용과 또 다윗의 삶의 내용을 겹쳐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 두 가지 견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질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두 번째 견해는 자신이 지은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일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조롱하고 또 수치를 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대적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과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는 기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편 39편은 앞에 있는 시편 38편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또한 저작 배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바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했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징계의 일환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원수 대적들이 조롱을 퍼붓고 있어서 정신적 소외와 고통이 아주 심각한 가운데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을 주 앞에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해 주시어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는 이 기도의 특별함은 내가 힘드니까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징계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은혜를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보면 그의 경건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징벌의 개념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슬픔과 번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토해내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계에 부딪혀 입술로 범죄할까, 참지 못하는 분노함으로 범죄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주 앞에 자신을 세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모든 면에서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버거워 깊은 고독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뭘 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꺼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만을 주셔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절제하겠으니 이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다윗은 비로소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야 마침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평안을 얻는 방법은 사울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지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유익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은 어쩌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박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두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계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자리,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와 그 왕권을 통하여 그 이상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이 바라보고 있기에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의 권면과 충언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붙들고 알고 있고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부어질까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지만 지금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윗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 10년 되는 날들을 정착할 곳 없이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 핍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사울이 만만인 것 같고 다윗 자신이 천천인 것 같습니다. 항변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 사실만이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알기에 그 아는 것만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버티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그분 손에 맡기고 아무리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숨어야 할 자리요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할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다윗의 믿음의 근거에 대한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시는 자리, 버티게 하시는 자리, 결국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주의 역사를 살아내는 그 일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또 이 자리를 주의 일하심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지 않는 다윗의 귀한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귀한 믿음의 선진의 고백과 삶의 정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뒤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담아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 앞에 세우는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내 입술로 만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